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까지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가인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잉태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이었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이었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재물은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재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가인과 아벨의 사건을 통해 특별히 아벨을 통해 보여주신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알게 해주셔서 더욱 그 예수님 삶 따라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 우리 지난주일까지는 주로 8절까지 말씀해서 가인의 악한 예배와 또 아벨을 죽이는 죄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9절부터 그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가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우리가 지난주일에 살펴보았듯이 가인이 고의적으로 계획적으로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오셔서 아벨의 행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셔서 물으시는 것이 아니죠. 예전에 아담이 범죄한 후에 에덴 동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시며 애타게 아담을 찾으셨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모르셔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신 것이 아니었죠. 내가 왜 죄를 범하여 나를 피해 숨었느냐라고 물으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가인에게도 내가 어찌하여 내 아우 아벨을 죽였느냐 미워하고 분노하여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가인의 죄를 드러내시고 가인의 죄를 다뤄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전에도 아담이 하나님이 찾으실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자기 죄를 고하고 회개했나요? 안 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었죠. 그런데 가인은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거짓말까지 합니다. 가인이 뭐라고 했죠?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 사람의 죄인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미움과 분노. 미움과 분노도 살인이라고 하셨죠.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피해 숨을 수 없었듯이 가인은 거짓말로 하나님을 속일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가인은 그저 알지 못한다, 거짓말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대적하며 자신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가인이 내가 알지 못한다 하고 나서 뭐라고 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우리는 이 가인의 대답에서 그 가인의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두 가지 죄악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고 예배도 받으시는 그 아벨을 왜 하나님이 지키지 못하고 나에게 묻느냐. 그리고 또 하나는 누가 나더러 아우를 지키라고 명했느냐. 내가 왜 내 형제를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그렇게 묻는 겁니다. 죄인의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죄성이 이 두 가지 죄성이 이 가인의 대답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둘 다 하나님을 철저히 무시하고 대적하는 모습입니다. 가인에게는 여전히 회개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다뤄주시기 위해 찾아오셨는데도 끝까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 죄의 책임을 누구한테 돌리는 모습이에요. 하나님한테 돌리는 죄인의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의 죄악을 드러내시고 다뤄주시고 그에 합당한 심판을 내리십니다. 10절부터 15절에 보시면 가라사대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가라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않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명케 하시니라. 자, 이 내용을 우리가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아벨이 흘린 피가 가인의 죄를 증거하고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흘린 피가 이 세상 죄인들의 죄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국에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가 십자가에서 우리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의 죄를 증거하고 있다는 말씀과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에 참여된 자들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들입니다. 죄인들은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느냐, 내가 언제 예수님을 그토록 미워하고 분노하며 살았느냐 말할지 모르죠. 그러나 그들의 삶에서 철저히 하나님을 죽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산 삶,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형제들을 향해 미워하고 분노하며 산 그 삶 자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아벨을 죽인 가인의 죄에 참여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지난번에도 살펴보았죠. 이 가인의 죄는 하나님에 대한 미움과 분노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그것이 결국 형제 아벨에 대한 미움과 분노까지 연결되어서 살인죄까지 가는 겁니다. 아니, 가인이 미움과 분노를 품는 그 순간부터 그는 살인자였습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에 가면 예수님께서 풀어주시죠. 살인죄에 대해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욕하고 분노하는 것도 살인이라. 그리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형제 여러분, 이렇게 온갖 거짓으로 살아가고 또 형제를 미워하여 살인하는 이 가인의 모습. 이 가인의 모습을 따라 올라가면 누구의 모습이 보이나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오늘 본문의 가인의 모습, 거짓, 살인한 자, 결국 사단의 모습이 보입니다. 가인은 마귀에게서 난 사단의 백성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땠나요? 우리도 전에는 마귀에게서 난 사단의 백성이었습니다. 사단 마귀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즉 하나님을 향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만을 말하는 자, 거짓의 아비. 지금 거짓으로 가득 차 있고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차서 아벨을 살인하고 있는 이 가인의 모습이 바로 사단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가지고 있는 옛사람의 죄성입니다. 그뿐 아니라 악한 가인은 사단처럼 철저히 세상 싸움을 하며 육체적인 힘으로 아벨을 죽입니다. 사단은 진리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온갖 세상 싸움, 육체적인 싸움, 예수님과의 싸움에서도 온갖 거짓으로 세상 죄인들을 선동하여 육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싸움을 해요. 가인도 그 싸움합니다. 그 싸움이 자기의 싸움의 다예요.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싸움. 그런데 이러한 가인의 죄악에 반하는 아벨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지난주일에도 보았지만 사실 아벨은 보이는 삶이 뭐가 다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그 아벨이라는 이름처럼 허무하게 죽임을 당하는 모습밖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바가 있다는 거죠. 아벨은 끝까지 세상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육체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에서 보았죠. 그가 죽어서도 믿음으로 말하였다. 그가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죽었다. 끝까지 믿음으로 싸웠다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예수님과 천국을 바라보며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며 싸우다가 죽었다는 겁니다. 아벨뿐만이 아닙니다. 구원 역사 속에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싸움이 다 이러했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허물 많은 죄인이었지만 이 싸움을 싸우게 하셨습니다. 결국은 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참여되어 예수님이 싸우신 그 싸움을 싸웠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끝까지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싸움을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가실 때에 칼과 검을 들고 함께 싸우려고 했죠. 예수님이 내 싸움은 그 싸움 아니라고 하십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고난받으며 이 세상 죄인들에 의해서 피 피 흘리고 죽임을 당했지만 피 흘리고 죽임까지 당하지 않았을지라도 온갖 거짓에 의해 핍박을 받았지만 결국 원수 갚는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더 나은 천국 생명 바라보며 기쁘게 예수님 삶에 참여하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이 사단에게서 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다시 거듭난 자들이었으니 그들의 삶에서 이렇게 증거가 된 거죠. 따라서 처음 아벨의 흘린 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의 흘린 피, 뭐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가인을 비롯하여 이 세상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핍박에 참여된 모든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진리 복음을 지키며 그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이 세상 죄인들의 죄를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아무런 해를 입히지 않더라도 정말 참 복음을 믿고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만으로 이 세상은 화가 나서 우리를 미워할 것입니다. 아닌 것 같으세요? 여기는 고난과 핍박이 없나요? 이 세상이 나를 미워하듯 너희도 미워할 것이라.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미움과 분노가 누구에게서 오는지 보시라고. 가인에게서. 즉, 자기도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자에게서. 예수님은 유대인에게서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에게서 고난과 핍박이 멀리 있지 않습니다. 결국 참 교회와 참 성도의 모습이 가장 먼저 아벨에게서 보이고 아벨이 첫 번째 순교자예요. 그리고 이 아벨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결국 예수님에게서 온전히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에 가면은요,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교회의 모습을 이와 같이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아벨의 모습과 똑같이 닮아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본 적이 있지만 계시록 11장에 가면 예수님 삶에 참여된 이 땅의 성도와 교회의 삶을 그 두 증인으로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살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두 증인들이 오직 진리 복음만을 증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는데 결국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11장에 한번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11장 7절에서 12절, Revelation chapter 11, verse 7 through 12. 계시록의 한 세 구절을 찾아볼 텐데 먼저 11장 7절에서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7절에서 12절.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이 두 증인이 가르치고 있는 바는 참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이 두 증인들의 모습을 보면 결국 가인과 같은 세상 죄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이에요. 누구처럼? 아벨처럼. 바로 아벨이 가장 첫 번째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여 교회였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가인과 같은 세상 죄인들이 자기들을 괴롭게 하는 자들이 없어졌으므로 서로 예물을 나누며 즐거워했다고 얘기하죠. 아니, 이 두 증인들이 무엇으로 그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습니까? 세상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서 막 괴롭게 그냥 한 건가요? 고통을 주고? 아니에요. 그들이 한 것이라고는 믿음으로 복음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 예배한 것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로써 세상 죄인들은 자기들의 어두운 죄가 드러나기 때문에 분노하고 미워서 죽여야 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죽이지는 않아도 올바른 복음 말씀 붙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올바른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하게 하도록 온갖 거짓과 세상 힘과 정치적인 힘까지 빌려서 진리와 교회를 공격하며 영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죽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그 대적, 죽이고 피 흘리는 그 대적들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거짓으로 공격을 해요. 따라서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바는 이겁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참 교회와 참 성도와 참 복음은 아벨처럼 그리고 이 두 증인들처럼 아니 예수님처럼 결국은 죽어갈 거라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세상은 박수치며 즐거워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을 때 생각나세요?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을 죽일 때에 일어난 사건이 또 하나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뭐 좋아하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그 세상을 주관하던 두 왕의 모습이 나와요. 헤롯과 빌라도. 이들이 이전에는 원수였다고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었다. 예수님을 죽이는데 하나가 돼요. 즐거워하고 친구가 되고 선물을 나누고. 이렇게 죽습니다. 우리는 죽어가는 게 두려워서 진리를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죠. 죽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죽어갈 것이라는 말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잘 이해해야 돼요. 이 세상에 교회들이 없어진다는 말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계시록을 계속해서 보면 교회로 가장한 사단의 회는 더욱 많아질 겁니다. 교회가 교회를 핍박할 거예요. 거짓 교회가 더욱 왕성하여 참 복음과 참 예배는 사라질 거라는 거죠. 거짓 복음이 주를 이루어 교회와 세상이 하나 돼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에서 핍박을 안 받습니다. 왜? 세상이 볼 때에 저들도 우리와 하나구나. 다르지 않구나. 교회가 진리 복음의 문턱을 완전히 바닥까지 내려놓는데 세상이 왜 핍박하겠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 죽습니다. 교회는. 그런데 이 두 증인들이 세상에서는 힘없이 죽지만 아벨처럼 그 이면에 있는 또 다른 현실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3일 후에 부활하시고 천국 영광에 들어가셨듯이 이 세상 죄인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이 두 증인은 하나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시며 천국으로 대 내려가십니다. 그것이 바로 아벨의 모습이었고요.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삶에 참여된 전체 교회 성도 그리고 교회 역사의 모습이에요. 이 땅에서의 참교회와 참성도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고난과 핍박 속에 죽어가는 세상적으로 힘없이 망하고 지는 역사일 겁니다. 그런데 그 끝에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영광으로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살다가 죽은 성도들은 그들의 영이 먼저 천국 영광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죽은 영들이 천국 영광에 들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 모습을 계시록에서 또 이렇게 보여주세요. 계시록 6장으로 한번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Revelation chapter 6 verse 9 through 11. 6장 9절에서 11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증거하며 예배하며 살다가 죽임을 당한 성도들의 영혼이 지금 천국에서 뭐하고 있느냐? 그들이 흘린 피의 보수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신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누구도 참여되어 있을까요? 아벨이 참여되어 있는 거죠. 그들은 다 세상적이고 육체적인 싸움을 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모든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죽어서 천국에 온 성도들입니다. 우리도 결국은 그들 속에 속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속히 최후의 심판이 날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사단과 그 모든 세력들을 멸하여 주기를 위해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아직 때가 차지 않았다. 아직 내 백성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내 백성들이 남아있다. 그들이 다 오기까지는 기다리라. 아벨이 피 흘려 죽은 것과 같은 교회와 성도들의 고난과 핍박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마지막 날이 오기까지 계속해서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날이 마침내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 가인과 같은 사단의 백성들 그들의 아비 사단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받을 겁니다. 그날에야 비로소 예수님 안에서 흘린 모든 성도들의 피의 보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모습을 계시록 20장에서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계시록 20장 가보시겠어요? 8절에서 10절, Revelation chapter 20, verse 8 through 10. 20장 8절에서 10절. 나와서, 뭐 19절부터 읽을까요?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닷물에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우니 저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결국 이렇게 끝이 납니다. 천년 왕국 시대 예수님이 교회의 왕으로 다스리는 시대이지요. 또 다른 모습은 7년 환란 모습입니다. 고난의 시대예요. 그런데 그 고난의 끝에 사단이 마지막으로 놓여서 복음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 예배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이 세상 힘을 다 모아 거짓에 의해 가장 핍박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교회가 가장 죽을 지경에 이를 때가 온다는 겁니다. 거의 다 죽어가는 시대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그리하여 사단과 이 세상 죄인들이 다 이긴 것처럼 보이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이 영광 중에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사단과 그의 백성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을 내려 지옥불에 던지시고 그의 백성들은 다 천국으로 데려가실 겁니다. 바로 그날까지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참 복음과 예배의 삶을 지켜가야 하는 겁니다. 아벨이 힘없이 죽지만 최후 승리는 아벨에게 있습니다. 왜? 최후 승리는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끝까지 복음 말씀만을 붙들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이 승리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승리입니다. 이것을 꼭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천국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십니다. 이것을 꼭 잊지 마시고 어떤 어려움, 어떤 시련, 고난이 있더라도 꼭 이 복음과 예배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은요.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아벨의 피를 흘린 살인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시는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예요? 그가 땅에서 저주를 받고 유리하는 자, 떠돌아다니며 방황하는 자, 원더러가 될 거라는 심판이에요. 그러자 가인이 뭐라 그러죠? 바로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하죠. 대항을 하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에게 내린 벌이 너무 중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결국은? 아니, 내가 왜 이 정도의 큰 형벌까지 받아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내가 무슨 그리 큰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것이 끝까지 죄인들의 태도일 겁니다. 죄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냐 하면, 자기가 어떤 죄를 얼마나 짓고 살았는지조차도 깨닫지를 못해요. 그 정도로 죄인입니다. 그저 내 받을 심판이 크다. 지옥 가면서도 이러고 갈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가인에게 내리신 형벌을 잘 보세요. 사실 가인은 지금 당장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잖아요. 지금 당장 지옥으로 떨어져도 할 말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선포하시는 형벌을 잘 보시면 지옥 심판의 형벌은 아니에요. 가인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되는 저주와 형벌에 관해서만 알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그 끝에는 죽음과 지옥 심판이 있겠지만 지금 선포하시는 형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받게 될 형벌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일반 은혜의 영역 속에서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살인죄를 범했기 때문에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주시는 살인죄에 대한 형벌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당장 지옥의 형벌을 받아도 할 말이 없는 그 가인이 아니 거기에 비할 수 없는 세상 수준의 형벌 앞에서 너무 중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냐고요. 형제를 미워하여 죽인 그리고 하나님까지 죽인 자기의 큰 죄악을 아직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에게는 그럴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아벨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믿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결국은 어디서부터 시작됐다고 보죠? 하나님이 자기 예배를 받아주지 않은 탓이라고 믿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까지 정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다는 거죠. 너무나 심각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지옥으로 가면서는 더욱 이러할 거예요. 끝까지 회개는 안 합니다. 아니, 더욱 하나님을 욕하고 정죄할 겁니다. 형제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에게 분노하여 마음속으로 수도 없이 살인을 저지르면서도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마땅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심판을 인정하지 않고 정말 삶의 작은 어려움이라도 찾아오면 하나님 탓하며 살아가는 우리 죄인들 모습이에요. 다 하나님 탓이죠. 그런데도 나는 항상 미워하고 분노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믿어요.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탓이 아니니까. 다 저놈 아벨 탓이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탓이고요. 이게 다 누구를 닮은 모습이라고요? 사단입니다. 하나님은 사단을 물리치고 죄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죄인들은 스스로 죄와 사단에게 잡아먹히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 것 같으세요?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 대적하는 겁니다, 죄인들은. 14절을 보시면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형벌이 너무 과하다 하며 자신이 유리하는 자가 되어 살아갈 때에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달라고 요구해요. 계속해서 너무나 뻔뻔하죠. 아니 죄인이 뭔 말이 그렇게 많습니까? 절대로 회개하며 하는 말이 아니에요.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는 모습, 하나님 앞에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 은혜를 붙들고 용서를 구하는 고백?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저 자기가 받을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을 슬프게 하고 하나님 말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바라보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는 것보다 우리는 그 죄가 드러났을 경우에 찾아올 여러 손해들, 결과들이 두려워서 후회하고 빨리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회개는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가인이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영어로 하면 원더러예요. 즉 이 땅에서 방황하고 떠돌아다니는 심판을 받게 될 거라는 거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심판을 받죠. 출애굽한 다음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불순종해서 방황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너희가 원더러가 될 것이다. 이 심판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땅 어느 곳에서도 정착을 하지 못하고 살아갈 거라는 뜻이 아니에요. 사실 4장 뒷부분에 가보시면 가인이 노시라는 땅에 정착해서 성도 짓고요. 자식도 낳고요. 거기서 진짜 잘 살아가요. 그렇다면 이 형벌의 진짜 의미는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너희들이 방황할 거라는 것의 진짜 의미가 뭐죠? 본향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본향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가인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 살고 정착하고 뭐 해도 유리하고 방황하는 자일 거라는 거죠. 왜?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없습니다. 잠시 이 세상에서 살다가 결국 지옥 심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가인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죄인들은 다 유리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뭐라 그러죠? 유리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그네들. 나그네들은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자기를 만나는 자가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죠. 자기를 만나는 자들은 누군가요? 아벨이 죽었으면 가인만 남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지 않죠. 사실 여기에도 여러 견해들을 말씀하고 있지만 사실 가인과 아벨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아담과 이브가 낳은 또 다른 후손들이 많이 살고 있었다고 봐야죠. 둘만 낳았겠어요? 무슨 뭐 조절했을까요? 많이 낳았겠죠. 바로 그들의 보복에서 자신을 지켜달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보면 친족 보복의 율법을 주세요. 가족들이 보복할 수 있는 권리를 주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가인의 요청을 들어주세요.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셔서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면서 말하는 이런 가인에게 마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모습이죠. 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가인에게 주신 표가 무엇인지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가 뭘까요? 가인을 해하는 자는 7배나 그 벌을 받을 것이다. 그 표를 주시는데 이 표가 뭐죠? 보통 우리 개혁신앙은 이 표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세워주신 일반 은혜의 질서를 봅니다. 질서로. 즉, 가인이 지옥 심판을 받기 전에 잠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살인죄에 대한 형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세우신 일반 은혜의 법질서 안에서 가인을 지켜주시고 개인적인 보복을 받지 않게 해주시는 거예요. 절대로 특별은혜는 아닙니다. 특별은혜 아시죠? 특별은혜는 누구한테만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 하나님이 구원하신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거죠. 가인에게 특별은혜를 주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믿는 자든지 안 믿는 자든지 그 일반 은혜 가운데서 이 세상이 존재하는 동안 무법과 악이 번성하지 않도록 공평과 정의의 법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자라 할지라도 개인적인 보복에서는 법적으로 지켜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고 하나님의 형벌까지 받은 이 가인의 삶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살아가는 이 가인의 삶. 아벨은 그 가인에게서 핍박받고 피 흘려 죽임까지 당했는데 가인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그 생명이 오히려 보호함을 받죠.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가인의 후손들은 번성하기까지 합니다.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4장 16절부터 보면 가인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을 떠나 사람의 도성을 쌓고요. 세상적으로 큰 문명의 발전을 이루며 살아갑니다. 자신들의 힘에 의지하여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세상적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요. 이거 이해가 되나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야. 왜? 세상이 다니까. 반면에 아벨 죽고 이후에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두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을 세워가시는데 그들의 삶은 아무리 봐도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번성하는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왜 이렇게 성경이 아벨과 후손의 삶을 보여주시냐면 그것이 그들의 삶을 보여주시는 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이루며, 즉 교회를 세우며 가인의 후손들과는 다른 원리로 살아갔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더 복된 삶을. 그래서 계속해서 가인의 후손들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들이 고난과 핍박을 받으며 하나님 예배하며 진리복음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 백성들의 삶에만 보이는 모습 나오죠.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가 나옵니다. 4장 26절에 딱 한 구절 나와요. 여러 가지로 안 보여주세요. 딱 한 구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They called on the name of the Lord.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했다는 겁니다. 누가 복된 삶이고 누가 저주받은 삶이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을 복된 삶이라고 하시나요? 절대로 아닙니다. 저주받은 삶입니다. 하나님 진노 아래서 살아가는 삶이고 유리하는 자들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인처럼 되길 원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불러 예배하는 자들의 삶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복되다고 하십니다. 세상이 없어도. 왜? 여러분은 이 땅에 속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유리하고 방황하다가 심판받는 자들이 아니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분들입니다. This world is not worthy. Not worthy of you. 여러분에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 여러분은 예수님 삶에 참여되어 고난을 통하지만 결국 천국 영광에 들어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여러분 삶에서 증거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증인들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됩니다. 따라서 이 세상 기준, 이 세상 가치관으로 우리들의 삶, 우리들이 받은 축복 판단에서는 절대로 안 되십니다. 아무리 비참하고. 그뿐 아니라 이들의 삶을 보면 구별되는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구별될까요? 보세요. 가인의 후손들은 인간의 도성을 쌓으며 서로 하나 되어서 세상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며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시면 그들의 아비 가인의 죄악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 보시면 라멕이 가인처럼 세상 육체적인 힘으로 그의 형제들을 죽입니다. 그리고는 이 때문에 나에게 보복하려는 자들은 내가 77배로 갚아주겠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죄인들, 유리하는 자들, 하나님 예배하지 않으며 세상에서만 잘 되려고 하는 자들의 삶이 계속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느냐? 가인처럼 형제들을 미워하고 분노하며 세상 힘으로 그들을 죽이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들의 삶의 원리, 뭘까요? 가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이게 그들의 원리입니다. 그들에게 형제는 지켜야 할 자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을 위해 짓밟고 군림해야 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내 유익을 위해서 있어야 하는 자들. 물론 거기에도 하나를 주는 모습이 있죠. 그러나 왜 주는 거예요? 하나 이상을 받아내려고. 뭔가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나를 알아줘야 되는 거죠.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인의 사람의 왕국의 모습입니다. 형제들끼리 그러니 그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이런 모습으로 섬기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짓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의 삶의 원리는 뭘까요? 가인처럼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가 아니라 아담이 이브를 향해 고백했던 것처럼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하나님이 주신 형제들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지켜주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나에게 유익이 없어도 크게 기쁨이 되는 왕국.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참 예배의 삶의 반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은 형제를 사랑하는 삶으로 나타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가인과 그 후손들의 삶에는 이게 보이질 않습니다. 그저 자기가 잘 되고 자기 이름을 내야 하고 자기 유익을 구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미워하고 죽이기까지 해야 되는 거죠. 겉으로는 하나 되자고 하지만 실제로 그 안에는 참 하나 됨이 없습니다. 바벨탑 쌓잖아요. 하나 되어서. 딱 결국에 흩어지죠. 그러나 성도는 예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 왕국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 왕국, 교회,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왕국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뭘까요?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가인의 후손들, 세상 왕국은 이해를 못합니다. 미련한 거고요. 어리석은 거고요. 거리끼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0절 3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셔 죽으실 때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말하되 저가 남들은 구원하지만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너가 구원자라면 너부터 구원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와야지. 예수님이 오로지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사 우리 죄를 지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구원하시려는 그 십자가 사랑의 원리를 세상은 결코 이해 못합니다. 오히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저가 남들은 구원했지만 자기는 구원 못한다. 너 자신부터 구원하라. 왜? 그게 맞다는 거죠. 남의 짐을 지고 남을 구하기 위해 자기를 내어주는 것은 너무나 미련하고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왜? 거기에는 내가 얻을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의 삶의 원리로는 십자가 복음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원리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 미련하고 거리끼는 것이라. 그러나 예수님께 속한 천국 백성들의 삶의 원리는 다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는 열망이 다릅니다. 우리 삶의 원리는 예수님, 예수님 십자가 사랑입니다. 우리에게 유익이 없어도, 아니 오히려 우리가 손해보고 무시당하고 업신여김을 받고 거부당하는 고난을 받더라도 형제들, 그리고 형제들의 유익을 위해 사는 겁니다. 가인의 후손들의 삶 속에는 미움과 분노와 살인이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의 삶 속에는 형제 사랑과 용서와 화목이 있습니다. 우리 향한 예수님 마음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형제 사랑이 또한 예배와 더불어 가인의 후손들, 사단의 백성들과 구별되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삶의 원리. 이 세상과 구별되는 천국의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다 예수님처럼 형제를 지켜주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지켜주기를 원하실까요? 어디까지?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가 방탕한 길로 나가면 어디까지 지켜주기를 원하십니까? 죄에서까지 지켜주는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형제의 죄까지 다뤄주라고 하십니다. 교회 치리가 이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지켜주는 사랑.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가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권고하여 형제를 얻으라. 만일 듣지 않거든 두세 증인과 함께 가서 권고하여 형제를 얻으라. 그래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알려 교회가 그 죄를 다루어주게 하여 형제를 얻으라. 이렇게까지 하여 그 형제의 죄의 짐을 너희가 대신 지고 죄에서 지켜주는 사랑을 하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도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물으실 겁니다. 지금도 묻고 계십니다. 내 형제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물으십니다. 그때에 내가 내 형제를 지키는 자니까 라고 고백하실까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 고백하시고 더욱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자로서 형제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섬기시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3장 15절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은혜와 사랑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주시며 우리들을 천국 영광으로 인도하신 놀라운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끝까지 형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또한 천국의 영광이 증거되도록 끝까지 인내로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512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겠습니다.